예, 고린도전서 이제 성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1장 부분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제 성찬례를 미사를 하는데 그때는 뭐 미사라고도 당연히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성찬례는 이 식사 자리와 성찬례 자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먹는 기꺼이 먹는 자리이기도 하고 진짜 음식을 끼니를 때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 음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음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아니면 다른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갖고 온 자기들끼리 먼저 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좀 남은 것만 이제 이제 늦게 온 아니면 정각에 온 다른 음식이 모자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찬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오로 사도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 전승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원래 정신, 성찬례가 주님의 희생적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성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원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1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그 성찬례 때의 그 재정의 장면을 바오로사도가 다시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성찬례 재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이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의 성찬례 예수님의 재정의 말마디와 고린도 전서에서의 예수님의 재정의 말마디가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 말씀이 거의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전달이 되고 있고 그 정신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초대교회 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성찬 재정문에 대한 언급은 없죠. 대신에 세종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찬 제정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례라는 것이 어떤 정신인지를 요한복음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얼마 전이었죠. 성주간의 성삼일 목요일 저녁 때 주님의 만찬 미사 때는 복음이 요한복음의 세종례가 되고 근데 그날은 어쨌든 성체성사 제정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미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음에서는 세종례가 나오고 다행히도 고린도일서에 바오로사도 성찬 제정문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1서에서는 성찬 제정문을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독서 하나는 이제 그 성찬의 전통이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과월절의 만찬, 과월절의 첫 번째 만찬, 그래서 탈출기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처음으로 과월절 명절과 만찬을 지내던 그 부분을 이제 봉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찬 미사 때는 성찬 제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속 음식을 집에서 먹던 걸 들고 와야 되니까 뭐 된장찌개 우리로 치면 된장찌개 들고 오고 밥도 들고 오고 뭐 소불고기도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축복을 하고 그 전체에 축복을 하고 막 이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이제 먹는 데 집중하게 되죠. 이거는 뭐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제도의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짜 식사와 성찬례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진짜 밥을 먹는 끼니의 자리와 성찬례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아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걸 교회가 깨달으면서 이제 성찬례가 이제 끼니에서는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전례 의식의 모양을 갖춰가게 되어서 지금 현대에 이런 미사의 모습을 천천히 띄게 된 거죠. 자, 이제 넷째로는 고린도 교우들이 받은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40절. 어찌 보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장 좀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성령 세미나와 비슷한 그런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런 모양이죠. 개신교에서는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런 세미나, 성령 부흥회라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발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국 개신교에도 하도 부흥회만 하다 보니까 이제 폐단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침묵이라든지 어떤 이성적인 기도 이런 것들에 지금은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한국 개신교에도 성령 부흥회가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찬양의 다른 방식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어서 많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다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토 교회에 열성주의라고 표현하시는데 뭐 종교적인 황홀경이라든지 뭐 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도 있었던 거죠. 연결된 각가지 종교적 현상의 확산과 난무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사람들이 다른 은총의 선물을 받았는데 뭐 어떤 사람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교사에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줬는데 이 모든 은총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은사가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야단치려는 그런 모습들은 가지지 마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몸의 여러 지체가 저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두 몸 전체를 위해서 제 기능을 다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심장이니까 발가락 너는 꺼져 막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지체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도 없으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토 1서 12장 27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면서 지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조각조각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조각이면서 전부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는 하나의 지체가 되지만 또 각자가 또 교회이고 전체가 교회이다 라는 아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은총의 선물에 앞서서 그러면은 이 선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게? 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선물은 사랑이다. 니들이 아무리 뭐 무슨 은사를 받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사랑을 찾지 못하면 쓰레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은총도 쓰레기로 만드는 게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뭐 구약에서도 사울이 임금이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 하느님이 주신 왕직을 망가뜨리는 모습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을 간절히 구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13장, 고린토 13장이죠. 그 찬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그 모든 은사보다 가장 뛰어난 은사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가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 1에서 3절에서는 어떤 훌륭한 은사와 덕행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선언하죠.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긴다 한들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 옮겨봤자 헛수고고 네가 전 재산을 바친다 한들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조차도 헛수고다 라는 바로 사도였던 표현들.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7절에서는 15개의 동사를 이용해서 사랑의 진면목과 그 힘을 배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 동사들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 받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최종 계명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 8에서 13절 마지막 2절에서는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정도 것만 못 봤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그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모든 은사와 덕은 사라져도 사랑은 절대로 가실 줄을 모르고 영원히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남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성교의 방침에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교할 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원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게 현대 가톨릭 교회의 성교의 어떤 큰 원칙이죠. 예, 다섯째 문제는 이제 몸의 부활 부분입니다. 이 고린토에서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과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을 하급으로 치는 거죠. 이제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껍데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실증주의, 또 지금의 어떤 물질주의와 약간 반대되지만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영이 최고야.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가 훨씬 그때는 더 일상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이 최고고 물질은 다 껍데기고 헛것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물질주의는 뭡니까? 영이라는 건 없어.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그 두 사실 극단성을 가지게 되면, 좌쪽의 극단성이든 우쪽의 극단성이든 극단성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둘은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는 뭐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쪽이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인 사람은 이 어떤 방향성을 사실은 상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원론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이데아라고 하죠. 그 영, 그러니까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물질과는 다른 본질적인 것, 아주 순수한 것, 선한 것, 그런 이데아에 살고 있던 영이 육을 잠깐 빌렸다가 다시 육을 벗고 이데아로 돌아가는 게 이승과 저승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버리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 안에서는 육이란 몸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그저 사라지는 물질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영이 대단히 중요한 거. 우리는 그것만 쫓으면 되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을 가지게 돼.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도 육을 잠깐 빌려서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느님이시니까 그분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견해에 맞서서 바오로가 이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에게서 살아난 부활한 첫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1서 15장 16절 보면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죽음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안 변하는 거죠. 죽음이 멸망이라는 관점과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는 부활의 관점이 여전히 이제 이 신앙 안에서 싸우고들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죽기 전에 우리를 부활시켜줘야지. 죽음은 멸망인데 죽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이제 그런 따져묻는 것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어떤 형태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멸망이 버렸는데 라고 바로 사도에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이원론에서는 이 불사불멸하는 영혼만이 사람의 참자이므로 몸의 부활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에 맞서서 바오로는 우리의 썩을 몸이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오해는 할 수 있죠. 불멸의 몸이라고 하면 이전과 똑같은 몸을 가진다라는 또 오해를 하게 되죠. 12장 52절에서 5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주 바로 사도의 아주 기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할 때, 구약적인 방식은 에제키엘 연설을 보면 바벨론 유배를 전후로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 막 뼈가 일어나고 뼈에 인대가 붙고 근육이 붙고 내장이 차고 살까지 붙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육적인 생명을 얻는 라자로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과 또 영 중심의 부활이 또 여기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죽음이 멸망이 아니고 희망이다라는 그 죽음의 관점의 싸움과 부활의 관점의 싸움, 몸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어야지. 아니, 즐길 수가 없으면 맛도 안 들이고 쾌락도 없으면 그게 부활이냐라는 쪽과 영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 그리고 아까 죽음에 가는 부분도 있고 부활에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싸우면서 교리를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사실은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상당히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면서 고린도전서도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